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일곱 표적 가운데 첫 표적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에는 이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함과 동시에 예수로 인하여 임하는 풍성한 구원 은혜의 기쁨이 상징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미 잔치에 참여하였던 차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보인 여러 행동을 통해서 추측한데 신랑 쪽이나 혹은 신부 쪽에 평소에 자주 왕래가 있었던 익히 잘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었는가를 추측해보게 됩니다. 이제 잔치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동이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기쁨의 잔치가 흥이 깨져서 이제는 파장 분위기가 된 그 잔치가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모친 마리아가 3절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린 의도, 이 분위기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사실 포도주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당장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돈을 주고 가서 사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친의 의도가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봐라, 기적을 동원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라는 식의 어떤 기적과 마술을 동원하여 즉각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것을 요청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요청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후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만은 예수님을 무슨 기적을 창출해내고 신비한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분으로 아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아는 지극히 가난하고 또 좀 천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이제 그 여러분 그 공관복음 초두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맨 먼저 임하게 되고 천사를 대면하게 되고 주님 출생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 접하게 됩니다. 또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의 예수 탄생의 증언을 듣게 되고 또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목도하지요. 또 안나도 예수에 대한 증언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 그 예수님의 대답,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런 좀 여러 가지 그런 신비하고 기이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증언들에 대해서 마리아는 마음속 깊이 이미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해 자신이 듣고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적을 동원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은 일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모친의 그 요청의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4절과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대화는 여느 보편적 모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대화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뭐 혹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에 여자여라는 것을 어머니를 지극히 낮추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이어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마치 모자 관계를 부인하고 멸시하는 불효막심한 말처럼 들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5절을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주고받는 대화와 이 행동이 서로 일관성이 없어요. 맞질 않아요. 좀 생뚱맞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4절의 예수님의 그 의외의 대답도 그렇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이 확실한 것은 나의 때라는 것은 곧 메시아의 신분 또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이때에 관한해서는 모친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를 먼저 확인을 시켜주는 대목이고, 여자여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느 인간과 다름없이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일깨워주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어머니의 영적인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여자여라는 말씀을 호칭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역시도 그리스도 앞에서 여느 인간과 다름없는 죄인입니다를 선언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여자여 여인이여라는 호칭 속에는요 더 은혜롭고 더 깊고 더 그 축복된 그런 내용이 이 호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하와가 남편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그 결과는 온 인류를 죄의 불행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빠뜨린 자로, 그리하여 더 큰 죄와 저주의 짐을 지게 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옛뱀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여인에게서 탄생하게 되는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는 호칭이 여인이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참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 참 인간으로 나시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됨을 여자여라는 호칭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얘기가 바로 여자여, 이 호칭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때 곧 장차 고난받고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실 그때를 위하여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지,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귀중함을 여인으로서 얻은 가장 복된 지위를 일깨워주시는 호칭이 여자여라는 호칭 속에 축복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과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자여란 호칭 외에도 더 복되고 은혜로스러운 호칭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위 호칭, 회장님, 사장님, 뭐 상무님, 훨씬 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또 디모데에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호칭을 우리에게 주시면 무엇을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앞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지금 여인이여라는 호칭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메시아가 영광에 들어가실 그때를 위하여 어떻게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지에 대한 가장 복된 지위를 일깨워주는 그 호칭,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고 이 세상에 세상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또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5절을 보세요. 그 어미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신이 하인들에게 지금 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명령 속에는요 자신마저도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여 따라야 할 주의심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에게 명령한 그 명령 속에 철저하게 자신마저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바라는 고백이 하인들의 명령 속에 다 담겨져 있음을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혼인잔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잔치, 천국잔치의 신령한 분위기와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첫 증거가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를 표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여섯을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라고 하죠. 자, 유대인의 결례 중에 손님을 식사나 잔치에 초청하였을 때 행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의 차원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불결에서 벗어나는 어떤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예의와 조건은 뭐냐? 돌 항아리에 떠온 물로 손 씻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돌 항아리에 떠온 물로 손을 씻는 것이 이제 정결의 의식이고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포도주라는 것 역시 기쁨을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예의와 조건으로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케 되는 은혜의 상징으로 포도주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돌 항아리의 물 자체가 과연 스스로를 정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결례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물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도 물 세례는 그 자체가 죄인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물 세례 자체가 그를 정결케 하고 그를 죄 씻는 데 분명하게 하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지 그 자체는 정결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무생무취하고 무미한 거잖아요. 물 자체가 무슨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죠. 아무런 맛과 향이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모든 결례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정결의 상징은 물로서 손을 씻는 것으로는 결단코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정한 규례, 결례로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의 허리 상하시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의 죄악의 유일한 해결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도라.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심으로 인해서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하늘잔치에 너희가 정결케 되고 너희가 온전해지고 너희가 구원의 유일한 방도가 이 포도주 주님이 쏟으실 피로 인하여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표적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요, 이제 누누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맨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죠? 자신이 벗은 몸이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몸을 가리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왜 가죽옷을 입히셨는가? 가죽옷은 견고하기 때문이다. 또 패션에 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 동물을 먼저 잡는다. 동물을 그냥 잡을 순 없죠. 피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아무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죄를 가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구적으로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거나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쏟으실 보혈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요 너희의 죄를 가리울 수 있고 너희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인 겁니다. 동등한 거죠.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결국 이 표적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잔치들은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잔치든지 간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쁨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져가고 상실되어져 가고 점점 파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주가 동이 나듯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과 풍요로움은 동이 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잔치는 잔치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들에게 쫓겨 다니다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시편 23편에서 특히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게 상을 베푸신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내 잔에 잔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쳐나는 잔이 메마를 틈이 없네. 세상 앞에 우리를 부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아직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인간의 삶은 가장 대표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결핍에 쩔여 있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항상 불만만이 터져나오고 아픔과 슬픔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철저한 생존 경쟁과 갈취와 권모술수와 갈등과 증오가 끊임없이 난무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이런 모습은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아담적 삶을 탕자의 비유에서 고스란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굶주림의 삶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도 먹기 힘든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구원 예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손가락에 아버지의 그 권한을 정권 위임할 수 있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주어지는 은혜요 완벽한 구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로 부름받은 응함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곧 영생을 취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포도주가 동이 나서 파장한 잔치와 같다.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시오. 예수님의 그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하는 가운데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일으켜 세우고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하죠. 또 경험하죠. 예수님 앞에 와서 신명나게 자랑해요. 주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도 봤다. 귀신들이 쫓아남고 병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다. 그러나 그것들로만 그런 능력으로 너희의 너희됨을 확인하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 이름 석자가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온 세상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부자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들인 겁니다. 복된 자들이죠. 아프리카가 미개지였을 때, 전 세계가 그 식민주의를 자극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미개지인 아프리카를 침공해서요, 다이아 원광석을 뺏어옵니다. 근데 다이아 원광석을 그냥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유리 거울을 주고 원광석을 뺏어와요. 그러니까 미개인인 아프리카인들이 볼 때는 원광석보다 거울을 보니까 이상한 친구가 그 속에 있거든요.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나 아는 자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다이아 원광석이 더 귀한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모든 가치든 유리 거울과 같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것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 마치 다이아 원광석이 귀한 것을 알듯이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천국 잔치에 초대함을 받고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처도 없는 흰 예복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한 것에 대한 상급을 부여받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 주님의 사랑 매 순간순간 확인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동고동락하신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눈물을 쏟으시고 더 괴로워하시고 또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때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축복된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맡기신다는 그 사실 앞에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복된 이 말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거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쏟으신 그 피, 그 찢기신 살,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아름다운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삶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또 이 호칭들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